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외교 차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에 재선출돼 3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도쿄에서 열린 미국, 한국, 일본의 3국 외교 차관 회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외교 차관이 25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에게 7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강력 경고한 것인데요. 여기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의 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All of this behavior, all of it is reckless and deeply destabilizing to the region. We urge the DPRK to
셔먼 부장관은 이 모든 행동은 무모하고 지역을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하며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국은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방금 이번 도쿄 3국 협의회에 참석한 미국과 한국 당국자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이번 3국 차관 협의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최 기자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차관이 그 도쿄에서 만나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지금 들으신 대로 그 북한에 대해서 핵실험을 하지 마라. 만일 핵실험을 하면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한 것인데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한국의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그리고 일본의 모리다 케오 외무성 차관이 26일 도쿄에서 만나서 양자회담 또 3자회의를 갖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핵실험을 하면 강력 대처하겠다 이렇게 그 경고를 한 겁니다.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올해 이제 3월부터 북한이 그 함경도 풍계리에 핵실험장 그 3번 갱도 복구를 시작했고요. 5월에는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지금 그 5달, 5개월이 지나서 지금 10월이 된 상황인데요. 최근 보면은 미 국무부, 그리고 펜타곤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 강력한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핵실험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인데요. 또 미국 못지않게 한국 윤석열 정부도 핵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 경고를 하고 있고 전보다는 그 강도와 빈도가 잦아졌다 이런 인상을 받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한국 국정원이 앞서 밝힌 대로 중국 공산당 대회가 10월 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 11월 8일 기간 중에 북한이 아마 그 핵실험을 할 것 같다 이렇게 그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강력 경고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뭔가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이 임박한 것 같은 어떤 그 모종의 징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그 한국과 미국의 경고 이런 것이 상당히 자주 나오고 그런 조짐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나라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비슷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정말 어떤 것이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김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미국 정부는 아직 못 뚜렷한 또 선명한 그런 청사진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 27일 외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대응 옵션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앞서서 미리 예단하진 않을 것이다 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지난 몇 주간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응해서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강화했고 또 일본, 한국과 양자 훈련을 벌이면서 군사력을 정비했고 또 군사 안보 분야에서 더 개선된 3자 협력을 촉진하고 또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력한 대응의 옵션 중 하나로 이런 활동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여러 전문가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 수준과 폭이 이전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매우 강력한 전략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더 자주 전개되는 모습 등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죠. 스프링필드가 최근에 일본 요코스카에 전개된 것도 이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이나 한국, 일본의 독자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겠고요.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인들을 표적 제재하고 또 현지에서 북한을 돕는 중국인 또 러시아인들에 대한 제재를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또 일각에서 뭐이 해상 봉쇄 등 감시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또 북한의 정권 교체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를 좀 완화해서 이 남북 통일이라는 표현도 쓰기까지 하는데 물론 국무부는 이런 정권 교체 시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만 이런 강한 목소리들이 워싱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도쿄에서 한국, 일본과 이제 협의를 갖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실험을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도 분명하게 언급한 내용인데요. 미국은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것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미국이 이제 북한 문제를 언급할 때 항상 반복되는 그런 표현인데요. 백악관, 펜타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이 같은 대북 경고, 핵실험을 하지 마라 이런 경고를 하면서도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북한은 여기 대해서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나온 김여정 담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그러니까 북한을 만나려면 제재를 풀어라 하는 것이 북한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입장이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면 미리 전제 조건을 풀어라 이런 것은 조건 있는 대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에는 지난 1년 이상 아무런 대화, 접촉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이 비상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나라건의 회담도 하기 전에, 대화도 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양보하는 이런 것은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드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긴장 고조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미국이 제의하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해서 핵실험도 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서 동북아 한반도의 긴장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25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고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어느 정도나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네, 뭐 여러 정보 수단을 통해서 뭐 그렇게 파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뭐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난 것으로 말씀하신 대로 판단된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에서 북한은 핵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북한은 최근 유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서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한국 정부는 담대한 구성을 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연합방위 태세,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뭐 앞서 미국 정부 또 윤석열 정부도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들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고 옆에서 미국, 한국, 뭐 비단 중러가 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표대로 움직일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핵무력을 끝까지 완성하고 소형화를 만들어서 단거리 미사일에 또 이 핵을 장착해서 핵탄두를 그래서 한국을 또 일본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들 시간표대로 움직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그 미국과 한국 또 일본 정부의 이런 권고가 얼마나 북한을 설득할지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견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개막 그러니까 10월 16일과 미국 중간선거 11월 8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그 분석대로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될란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최 기자가 네.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정원이 그런 분석을 했고요. 또 국정원이 그런 분석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그 중국이 이제 공산당 대회를 그 10월 16일 하니까 이때까지는 그야말로 시진핑 주석의 그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핵실험을 그때까지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8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중간선거죠. 그런데 예. 이 직전에 만일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이때를 기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정원이 예측을 한 건데요. 이것이 그럴듯한 측면도 있고 또 보면은 약간 그와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원이 생각하는 또는 북한이 생각하는 것이 북한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져서 무슨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뀐다. 그럴 수 있다. 이런 하나의 그 이제 가정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국내 사정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사실은 북한 핵실험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네.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은 미국의 기름값 휘발유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가 훨씬 더 그 관계가 있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고 여기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거고요. 오히려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은 그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그 3년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그걸 좋아할까? 이것을 묵인할까? 이것이 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은 지금 3년임을 하면서 첫 번째 맞닥뜨리는 외교적 그 문제가 북한의 핵실험이 됩니다. 이것은 그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차라리 중국을 의식해서 긴장고조,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거나 대포를 쏘거나 이런 긴장고조는 하겠지만 핵실험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그야말로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자, 이제 북한이 이 7차 핵실험을 한다고 치면 과연 그 뒷감당을 할 수 있을는지 그것이 지금 분석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 기자가 좀 네. 정리 좀 해 주시죠.
네, 이게 미국 등이 얼마나 강력한 대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네. 그냥 말은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하면서 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뭐 기존에 했던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북한에서는 전혀 개의치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부 뭐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의 그 선임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외교적 대응에 있어서 DIME 있다. DIME. 그래서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옵션이 있는데 이 외교는 좀 북한이 거부하고 있고 군사적 예. 옵션도 가능하지가 않고 경제는 뭐 제재를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북한의 대대적인 정보 융단 폭격을 하는 것만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반동사상문화개혁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정보를 차단벽을 방화벽을 아주 튼튼하게 쌓아놓고 있는데 그 정보의 이력을 김정은은 아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북한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 융단 폭격 대대적인 외부 정보를 보내는 이런 게 없다면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란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는 거지요. 그 이유는 뭐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영내 지정학적 변화,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미중 갈등 고조로 인해서 북한의 유리한 판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지정학적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의 강압 외교를 극대화하면서 제재를 풀라 그리고 또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쏴도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규탄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과거처럼 뭐 그런 제재의 눈치를 김정은 위원장이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뭐 게다가 미중 경쟁이 심하면 북중 관계의 가치도 커지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이를 역이용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살펴보죠. 2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북한이 발사했는데요. 중국 공산당 대회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도 계속 뭐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9차례나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가 중요한데요. 중국 공산당 대회,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결정하는 당대회를 입틀 앞두고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습니다. 대신 이제 무슨 대포 사격 이런 것을 주로 했는데요.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것은 역시 대관식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앞두고 시진핑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아마 14일을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중단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중국 공산당 대회가 이제 16일 날 시작해서 한 23일까지 됐는데요. 이 기간 중에는 서해 완충지대에서 주로 포사격, 방사포 사격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의 논리대로 보면 이것은 미사일 사격이 아니고 그야말로 포사격이니까 중국의 신기를 건드릴 수준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대회가 이제 23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주석의 3년임이 확정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28일 날, 그러니까 닷새 뒤에 북한이 다시 도발을 재개해서 이제 미사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쏜 건데요. 역시 이것은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끝난 만큼 이제부터는 다시 미사일을 쏴도 되겠다. 이렇게 아마 북한 수뇌부가 판단을 해서 미사일을 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230km, 고도는 24km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한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비행거리가 230km, 고도 약 24km, 속도는 마하 약 5, 그러니까 음속의 5배로 탐지가 됐는데요. 고도 24km는 이제 저고도이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팩토리 요격 미사일 사정권에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낮은 고도로 이 음속의 5배 이상 날아가면 요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미국과 한국의 탐지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하면서 최대한 이를 피해 보려는 시도에서 이런 발사를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쏜건 지난 14일 KN-23으로 추정된 SRBM을 발사한 지한 2주 만인데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은 14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제 한국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신속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북한이 28일 11시 59분에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북한을 감시하고 있던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이를 즉각 탐지해서 언론에다 이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 같은 발표 후에 한국 대통령실사나 국가안보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상황을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이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요. 이어서 한국의 북한 문제를 다루는 한국 외교부의 김건 한반도 평화호소 본부장이 미국의 성킨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그리고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 국장과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에 대한 그 상황, 이 같은 문제를 그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이 오는 31일부터 대규모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 계획에 대해서 좀 김 기자가 좀 설명을 네.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전시를 대비해서 한국과 미국 군용기 240여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Vigilant Storm이 한반도 상공에서 펼쳐집니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로 연합 공중훈련을 시행하는 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군은 이번에 최신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B 전투기, 또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또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 군용기, 또 한국 측에선 F-35A, F-15K, 또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를 포함해 말씀드렸듯이 모두 240여 대의 군용기가 대대적으로 참여합니다. 미한 공군은 이 기간에 약 96시간에 걸쳐서 공격 편대군, 또 방어 제공, 긴급 항공 차단 등 주요 항공 작전 임무를 중단 없이 수행하고 또 전시 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지속 작전 능력을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주 공군도 처음으로 이번 훈련에 동참해서 공중급유기 한 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 정권이 중국 당대회 이후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설명해 드렸듯이 다음 달 미국의 중간 선거 전에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북한 지도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차원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약간 화제를 좀 바꿔서요. 앞서 지난 24일에 북한 선박이 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A를 침범을 했는데요. 이 사건의 경위를 좀 최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북한의 그 선박 상선 한 척이 이제 24일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사건인데요. 이날 그 오전 3시 42분께 백령도 근처에서 북한 상선 이름이 무포호라고 그러는데요. 북방 한계선을 침범을 해서 남측에 내려온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자 이제 한국 해군이 경고 통신을 보내고 경고 사격을 해서 선박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물러났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거꾸로 이제 그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남측 함정이 해상 분계선을 침범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전 5시 14분께 황해도 일대 그 해상 완충 구역에 10발의 그 방사포를 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선박으로 그 해상 경계선을 그 침범을 한 다음에 이걸 구실로 방사포를 쏜 사건이 이번 발생한 사건의 그 개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 선박이 상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5천 톤 급인데다가 또 새벽에 3시 42분께 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 이것이 과연 그 보통 상선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네, 한국 합참은 이번 상황을 무포의 NLL 침범으로 규정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제 북측의 도발은 이제 계산된 의도적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한국의 간을 보는 듯이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이 휩쓸려서 강력히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그것을 구실로 해서 이제 북한이 더 강력한 도발을 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번 경우를 놓고 본다면 만약에 북측 선박의 기관 고장이나 조난 등의 상황으로 의도치 않게 그 NLL을 넘었다면 이 한국군은 침범이 아니라 월선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을 텐데 그렇게 예.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의 잇따른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무포호가 NLL을 넘어온 것 또한 이 의도적인 도발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당시 무포호는 이 한국군 함정 등이 접근하자 이른바 부당통신까지 하면서 맞대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북측의 통상적인 부당통신 내용은 뭐 자신들이 북한의 해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것인데 오히려 자신들이 NLL을 먼저 침범했으면서 우리 해역 안에 접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한 걸 보면 뭐 적반하장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북한 상선의 이런 의도적인 NLL 침범은 2017년 동해상에서 발생한 상황 이후 한 5년 9개월 만인데요. 결국 북한 선박의 월선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국 측의 대비 태세를 떠보면서 한국 측 대응을 빌미로 해서 더큰 도발을 하려는 명분 쌓기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에 재선출돼서 3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이 원래 중국에서는 연임, 그러니까 10년만 집권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지금 같은 정치 경제적 체제, 그러니까 일종의 틀을 마련한 사람이 이제 등소평, 덩샤오핑인데요.
예.
덩샤오핑은 과거 이제 마오쩌둥,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을 같은 정치적 실패를 겪었던 그 사람이죠. 그래서 덩샤오핑은 자신이 집권하면서 몇 가지 정치적, 경제적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정치에서는 2연임, 그러니까 5년씩 두 번이니까 이제 10년만 집권을 해라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 말고 집단으로 정치를 해라 이런 것이 이제 그 정치적 하나의 그 장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경제에서는 시장 경제, 그러니까 개혁 개방 위주로 경제를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라 이런 것이 이제 그 덩샤오핑의 주요한 그 정치적 경제적 틀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시진핑 주석의 전임자죠. 그 장쩌민 주석, 후진타오 주석 모두 이제 연임, 그러니까 10년만 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이를 어기고서 이제 3연임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그 이례적인 그런 대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제 최고 지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등소평이 당초 생각했던 것은 공산당 내부도 그렇고 중국 전체로 봐도 여러 그 지역과 파벌이 있으니까 거기서 골고루 파벌의 그 지도자들이 반영이 돼서 집단적으로 지도를 해라. 이것이 하나의 등소평이 마련한 그런 틀인데, 요번에 시진핑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면 7명이 됐는데 전부 다그 시진핑의 그 측근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소평이 마련한 정치적 틀이 전부 다 깨졌다 이렇게 볼수 있고,
네.
중국 정치가 단기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안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관심을 모으는 그 이슈가 시진핑이 연설에서 타이완의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무력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뭐그 같은 맥락일 텐데 이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분명히 큰 문제일 텐데, 하지만 이런 발언이 뭐 딱히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과거부터 타이완은 국내 문제로 무력 사용 포기 선언을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만약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고수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8월에 낸시 팔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전격 방문한 뒤한 일주일 뒤에 중국 국무원이 타이완 백서를 펴냈는데요. 여기에서도 그 독립에 대한 무력 사용 입장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최원기 기자가 설명해 드렸듯이 중국이 집단 지도 체제에서 이제 사실상 시진핑 독재 체제로 회귀했기 때문에 시 주석이 타이완과의 통일을 임기 안에 해결하려고 강수를 둘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을 과거처럼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는 분석도 있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전개가 될 텐데, 이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미국과 중국은 이제 외교, 국제 질서, 남중국해, 반도체, 타이완, 무역, 인권 여러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사사건건 그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진핑 상기에 들어서는 아마 갈등이 상당히 격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할 것은 동북아 질서가 지금 지난 몇 년간 중국, 러시아, 북한 대 일본, 미국, 한국 진영으로 양분돼 있는데, 이 같은 그 진영 구도가 상당히 그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하나 있고요. 또 예. 다른 하나는 이제 북한이 이 같은 그 강대강 구도를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또 핵무력을 완성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긴장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이런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북한과 이 중국이 이제 동맹국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 이 중국이 반드시 좋아하지만은 않을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달가워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등 영내에서 이제 불안정 행위를 가장 큰 우려 사안으로 이제 봐왔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김 위원장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뭐 영내 불안정이 이제 고조되기 때문에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뭐 중국의 유엔 주재 대사 또 한국 주재 대사도 최근 북한이 새 핵실험을 하는 걸 우리는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지금의 중국 또 영내 지정학적 구도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구분해서 뭐 대응과 제재 강도를 달리한다든가 뭐 이런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는 거죠. 아까 미국의 일부 전문가는 중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북한의 강경 도발을 초래한 미국을 비판하면서 대미 공세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그 대북 제재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대북 제재를 이제 미국, 한국 등이 추진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당시 그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아마 그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이것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 6번의 그 북한 핵실험을 보면 그때마다 중국이 기름을 뭐 끊는다든가 또 대북 경제 원조 이것을 끊는다든가 양자 차원의 조치를 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존 상황을 계속 유지하거나 그러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차원에서 아마 모종의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핵실험으로 하면은 중국으로서는 악재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그 핵보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일본 재무장 그리고 타이완에도 여파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같은 핵실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마 막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그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북한이 이제 중국의 그 같은 요청을 들을지 이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 26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중국은 북한 도발을 묵인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그런 것이 지금 이 대사의 얘기하고 같은 그 맥락인가요?
또 아쉽게도 이 서방 세계 많은 전문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원칙적인 발언을 한 것이고 예. 북한의 핵실험을 자제하라 이런 메시지로 이제 풀이하는 거죠. 예. 중국이 또 적극적으로 이를 만류하거나 막을 지렛 때도 적기 때문에 뭐 원칙적 입장만 견지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물론 뭐 북한으로 향하는 송유관이라는 거 이런 걸 막을 수 있지만 지금 앞서 최 기자가 또 설명해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중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란 그런 전망은 사실은 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미국의 대응에서 연대를 강화하면서 서로를 또 활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긴 좀 적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해보죠. 북한 인권 문제인데요. 최근에 한국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과거와는 좀 다른 그 입장인 것이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그 한국의 그 전임 문재인 정부는 그 인권 문제가 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유엔 같은 그런 국제적인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그잘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마 북한을 자극하기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최근에 그 한국의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유엔 주재 한국의 그 황중국 대사는 유엔 총회 또 안보리 등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탈북 여성 인권 문제 지금 서울에는 약 3만 명 이상의 탈북자 중에 72%가 이제 여성 북한 여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들이 그 중국에 있으면서 상당히 그 인권 탄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황 대사는 그 유엔 등에서 중국 등에 대해서 이들 여성들을 그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김 기자가 끝으로 유엔 특별 보고관의 그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지난 26일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해서 상호 대화가 열렸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이제 책임 규명 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해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책임 규명이 현재 이제 없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진실과 정의를 확보하는 새롭고 효과적인 방안을 이제 추진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권을 버젓이 침해하고도 아무런 처벌 없이 계속 북한에서 권력을 누리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 반인도 범죄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국제사회가 계속 감시하고 기록해야 하면서 또 유엔 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또 유엔 총회가 특별재판소나 다른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립하도록 자신은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인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이제 대신 표명한 건데요. 일부 전문가는 이런 경고를 통해서 북한 당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오늘은 도쿄에서 있었던 미한일 외교차관 회의 소식과 함께 북한이 서해에서 도발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년임 했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김영권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